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인 4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까지 도착했던 전반부의 내용과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또 한 가지는 성막을 건축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40장 말씀에서는 이제까지 하셨던 모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립할 준비를 마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는 성막을 세우라 하고 명령하시는 내용과 그 명령하신 말씀대로 모세가 성막을 백성들과 함께 건립했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성막이 건립되었을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모습을 마지막에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렇게 성막을 세워야 한다고 지시하시는 말씀이고 16절 말씀에서부터 계속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33절 말씀까지 성막 건립을 완성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두 차례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말씀이 이어 반복되게 됩니다. 이때가 애굽을 떠난 지 제2년 첫째 달 첫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을 떠난 것이 첫 해의 1월 14일에 애굽을 떠났으니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과정 속에 또 우상 숭배한 죄를 지어서 혼란과 징계를 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막 지을 것을 명령하셔서 그 말씀대로 성막을 지어서 드디어 하나님께 성막을 봉헌하게 된 것입니다. 1년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1년간 숱한 어려움들이 많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 매촉이라기와 반석에 샘물 주셔서 먹고 마시게 하시고 십계명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이런 여러 종류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건립케 해주셨습니다.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1년여 만에 건립하게 하신 것은 더 이상 이 성막 건립이 지체될 수 없는 일인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룩한 처소이기 때문에 이 성막 건립을 더 이상 뒤로 미룰 수가 없는 과정이어서 1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재촉하시고 또 이스라엘은 순종하고 해서 이 성막 건립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 규모나 내용은 우리가 여러 차례 이미 준비 과정에다 살펴보았습니다만은 크게 널빤지로 사방으로 벽을 만들고 그 위에 덮개를 덮고 제일 안쪽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비치하고 거기 휘장을 쳐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또 이 성소 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의 중요한 기물을 배치하게 되는데 떡상과 또 향단과 이런 여러 기구들을 다 비치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바깥쪽 그 뜰에다가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두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도 일반인들과 다른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게 하고 제단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만들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기구들인 것을 구별하게 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의 처소로서의 성막을 온전히 성별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성막 구성이 다 완성되었을 때 34절 이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선 34절 말씀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로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막을 말씀할 때 성막이라는 말보다 회막이라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훨씬 더 그 빈도가 많습니다. 이 회막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이다 그런 뜻입니다. 25장 22절 말씀 보시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날 것이고 또 너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하고 이 성막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과 만나주시고 또 그들에게 이 광야 생활 중에 또 가나안 땅의 생활 중에서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지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의 장막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장막을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 중에 여러 차례 위기를 많이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때로는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의 지도력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불평들이 많아지고 모세 자신도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해 혼동을 겪을 때마다 모세가 했던 가장 중요한 방법이 이 회막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어려움 중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곤란한 마음의 숙제를 안고 이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갈 길을 가르쳐 주셔서 또 새롭게 힘을 얻어서 그 백성을 인도해 나가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중에 여러 차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생기기도 하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길을 알지 못할 때가 있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도무지 깨닫지 못해서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회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우리에게 밝히 갈 길이 보이게 되고 행할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늘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회막으로 나아가는 이 회막의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 성막이 하나님 임재의 장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34절 3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깊이 온전히 충만하게 임재해 계신 것을 구름이 그 회막에 가득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었지만 이것은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예배 처소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은혜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막막함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 짐의 무거움을 느낄 때도 있고 방황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계심을 믿는 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 자신의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과 함께 임마누엘이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함께 사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주님 승천하시면서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는 분이심을 스스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야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서 하나님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 같이 계신다는 이 사실을, 성령 안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믿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길을 걷는 성막의 신앙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이 성막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 위에 높이 솟아있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믿고 앞으로 나아갔고, 그 구름이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 성막의 신앙이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신앙인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모세는 40년간 이 광야 생활을 미리 해보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기후나 질이나 또는 모든 사정들에 대해서 너무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판단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야 될 때다, 머물러 있어야 될 때다, 어느 곳으로 가야 형통하다, 모든 것에 있어서 잘 아는 사람이었으나 자기의 판단과 지식과 경험으로 움직이고 멈추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성막 있는 사람의 신앙입니다. 사람의 판단과 결정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그 움직임을 따라 우리 함께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 귀한 신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38절 말씀해 보시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이 모든 일들을 눈으로 보았다 했습니다. 이 눈으로 본다는 것은 늘 체험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신앙이 무언가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에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은 생동감을 가지거나 역동성을 지니는 일에 있어서 매우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눈으로 주님을 뵙는,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체험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 하나님의 임재를 온 영으로 느끼는 믿음,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막 신앙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확인하고 눈으로 바라보고 온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생생한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생활이 오늘도 이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늘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듯이 살아가는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이 성막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